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제 마침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자신이 떠나온 본향이요 하나님의 언약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1장 13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31장 뒷부분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온 가족들과 함께 마침내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빈손으로 도망치는 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들과 수많은 낙타와 양떼와 가축들과 종들까지 거느린 자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사건 속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세상적인 소유가 많아져서 부요하게 된 것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야곱이 그 전에 라반에게 자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비록 빈손이었어라도 야곱이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 머무르려고 했다가 안주하려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소유도 부유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마침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로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야곱이 언약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죠?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안색이 바뀌어요.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가난하든지 부여하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기업의 땅을 향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향해 예수님과 천국 믿음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몰고 가신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야곱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삼촌 라반이 그 길을 막는 시험이 지난 시간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자신이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나가기 위해 누구를 거쳐가야 됐느냐? 누가 야곱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나요?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쌍둥이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야곱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어요. 지금까지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사기쳤어도 야곱이 오랜 시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지만 형 에서는 달랐습니다. 에서나 에서와 함께 있는 자들은 들에서 사냥을 하며 거칠어진 용사들 같은 군사들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 에서가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되면 언제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에서를 대면할 것인가? 어떻게 에서를 이기고 나갈 것인가? 야곱의 가장 큰 염려와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는데 먼저 야곱이 형의 의도를 알기 위해 자신의 종 며칠 자기보다 앞서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신의 재물로 에서의 환심을 사게 하고 형의 동태를 살피려고 먼저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종들이 어떤 응답을 가지고 돌아왔죠? 3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어떤 환영하는지 대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나오고 있다. 고 종들이 야곱에게 고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자신을 환영하러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치러 나오는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왜?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거라면 왜 400명의 장정들을 군사처럼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밀려오는 염려와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야곱 안에 시작된 에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야곱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과 에서의 이런 원수 관계, 적대 관계는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되었죠.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잖아요. 그 적대 관계의 끝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결국 자기를 죽이려 나오고 있다. 자신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처음 자신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 도망쳤을 때 그 두려움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트라우마였어요. 에서는.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또다시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어떤 사람의 지혜를 냈나요? 일단 야곱은 그의 모든 행렬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행렬이 공격을 받으면 뒤의 행렬이 도망칠 기회가 있게 만들었고 자신은 가장 뒤로 남게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지혜를 낼 수 있잖아요. 그 막 앞에 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어쨌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계획을 바꾸지는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신을 미워하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모습을 보면 형과 싸우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왜?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400명의 용사들과 같은 그 형들의 장정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행렬을 둘로 나누어 보낸 것을 보면 오히려 형에게 자기 소유의 반을 다 내어줄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자 먼저 이런 꾀를 내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9절에서 12절에 나와요. 9절에서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를 잘 보세요.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요?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예,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이 기도를 통해 야곱은 이제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고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 약속에 의지하여 자신을 에서에게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만 보면 야곱의 삶이 정말 너무나 많이 바뀐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에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자신의 힘과 지혜에만 의지했던 야곱이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어느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에서의 위협을 도망칠 때 베델에서 야곱이 기도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먼저 찾아와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한 모습은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제 보겠지만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그 이상하죠? 그 기도의 내용도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그럴듯한데 자세히 이 기도를 보면 중심 내용은 자신을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말을 덧붙였지만 비록 에서에게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야곱은 이 기도만 아니라 이후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에서예요. 그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좋았고 정말 야곱의 삶이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삶이었다면 왜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오셔서 징계하기까지 치십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보다 더 컸어요.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컸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에서에서 건져지는 것만이 모든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을 따라 나가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급하기 때문에 기도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온통 사람의 소견과 세상 방법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렇지 않나요? 우리와 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닌가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결국은 내 것을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죠. 다 해놓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행동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뤄주시는 야곱의 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다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2시간 더 이 구절을 볼 텐데 일단 오늘 보면 13절부터 보면 먼저 야곱은 형에게 보낼 예물을 택하고 여러 떼로 나누어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 종들의 떼가 에서를 위한 예물을 가지고 가면서 에서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죠? 아 이게 다 그 우리의 주인 야곱이 형님 에서를 위해 바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 뒤에 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에서의 감정을 서서히 풀게 하려고. 그리고 자신은 얍복나루를 건너 맨 뒤에 혼자 남아 가족들까지 보내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혹시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배경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야곱이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씨름하여 주시기까지 했어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야곱의 그 죄를 다뤄주셔야만 했을까? 야곱이 가는 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해야 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됐기 때문에 오셔서 징계하기까지 사랑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기도도 하고 뭐 꾀도 내고 뭐 다 하지만 뭘 보여주시는 거냐? 정신이 없어요. 애서만 보이고 애서로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닥친 애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해결이었어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애서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눈앞에 고난, 시련, 어려움, 문제들 다 빼앗겨요. 그럴 때는 언제는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님도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해결이야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 드리네요. 예수님 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야곱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4절부터 보시면 다른 모든 행렬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야곱만이 홀로 남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 야곱과 겨루기 씨름을 도전해요. 그리하여 둘이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씨름이 날이 새도록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가까워오자 야곱과 씨름하던 자가 이제는 나를 가게 하라. 그런데 놓칠 않자 야곱의 어디를 쳐요? 여기 보면 허벅지 관절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오는데 예전 성경 개역 한글로 하면 어디라고 하죠? 환도뼈.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니 그 관절이 어긋나서 야곱이 힘을 잃게 되고요. 무기력하게 되고요. 절름발이 꼴이 돼요. 허리 밑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손만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씨름을 하던 야곱이 해가 뜰 때까지 이 씨름을 하다가 그 환도뼈를 맞고 모든 힘을 잃고 다 지게 되는데 그래서 씨름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다른 씨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씨름이 일어나요. 야곱이 그제서야 자신과 씨름하던 분이 누군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모든 힘을 잃은 야곱이 자신과 씨름하던 자를 놓지 않고 죽기 살구로 그에게 축복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누가 나와 씨름하기 위해 오셨는가. 몰랐어요. 그때까지. 환도뼈를 맞고 모든 힘을 잃고 가장 낮아지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셨고 누가 나와 대면하셨고 누가 내 문제를 다뤄주기 위해 누가 지금 씨름하고 계셨는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낮아진 자리에서 그분이 누구셨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당시 출현하신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누구시죠? 그 이전으로 가면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셨죠. 그리고 장차 오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가? 사실 그 이전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게 이 씨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 2절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오늘 본문이 32장 1절에서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누가 만나주셨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야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야곱을 만나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야곱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진이라는 뜻이에요. 진 아시죠? 군대가 모여있는 캠프 of God. 하나님의 군대. 야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있다 하고 야곱을 만나주고 야곱을 안심시키신 거예요. 그 땅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앞서 들어와 있었고 야곱이 가는 길을 예비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었으면 그 안에 누가 와 계신 걸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임재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가 있던 거룩한 땅. 그래서 야곱이 이 땅이 마하나임. 하나님이 계시고 군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진이라. 지금 이 모습은 이 마하나임의 모습은 어디와 닮아 있느냐? 야곱이 그 전에 봤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28장의 베델의 모습이에요. 그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진 그 돌층계성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 있었고 그 가운데 출현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문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달았었잖아요. 잊어버렸어요. 마하나임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입구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의 군대 삼으신 천사들과 함께 야곱보다 앞서 그 땅에 들어와 계신 거라는 거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그보다 앞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의 모습하고 닮아 있어요?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누가 항상 먼저 앞서 진행하셨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하셨죠? 불기둥, 구름기둥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앞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마치 그 출애굽이 있기 전에 야곱의 출애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분이 앞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기 위해 그래서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에게 언약 기업을 무르게 하시기 위해 야곱보다 앞서 야곱의 길을 가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 사실을 마하나임에서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죠. 보여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슬쩍 있네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만나주셨어요. 야곱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담대히 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내 길을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거죠. 싸움은 하나님께 달린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들어와 계신 마하나임을 받긴 봤는데 지나쳤습니다. 받긴 봤는데 보이질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않고 그 얘기를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나중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그 약국강가에 싸웠던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 브니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런 죄를 범했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지금 이 군대나 뭐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 야곱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에서와 에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세상에 속한 육체적인 싸움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아, 기도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큰 군대로 그 땅에 임한 것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야곱의 행동을 보면 야곱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야곱의 문제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다뤄주시려고 씨름하시는지가 보이는가? 지금 우리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문제가 보이시나요? 지금 자신이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서를 대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가장 큰 두려워야 될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대면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요. 에서 대면하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싸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도 잊고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살고 있나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에게 이루어 놓았고 앞으로 이룰 모든 것을 다 완성하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할 거야. 우린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부터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강림하셨는데 야곱이 에서만 보고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갔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매여 있는 삶으로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두려움이 주장하는 삶. 그래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제갈길로 가려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지켜만 보고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이러한 죄를 다뤄주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붙들게 하시려고 야곱을 먼저 찾아와 씨름해 주세요.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라반의 집에 안주하라고 했을 때도 먼저 오셔서 말씀 주셨죠. 그래서 야곱으로 더욱 믿음을 가지고 언약 기업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볼 것은 이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 보이는데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에서만 붙들고 에서로만 가득 차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계속 씨름해 주시다가 결국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무기력해진 후에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서 자기 힘을 다 버리게 된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여 주시는 목적이 이거였어요. 야곱을 쳐서 다른 씨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쳐서 씨름의 대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누구로? 에서에게서 하나님으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씨름은 에서와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문제가 온통 에서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있는 야곱 자신의 죄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결국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싸움과 승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찾아와 씨름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씨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죄인들은 다 눈앞에 닥친 세상 문제나 사람에 매여 싸우는 씨름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외에 다른 씨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온통 세상 염려와 두려움이 주장하는 싸움만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온통 어디에 가득 차 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만 가득 차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성도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싸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우리의 씨름에도 두 가지 면이 꼭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만 매여 싸움하려는 모습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또 다른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 붙들고 싸우는 싸움? 하나님 붙들고 싸우는 싸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은혜 붙들고 싸우는 싸움. 이 세상 버리고 천국 붙들고 싸우는 싸움. 이 씨름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끈질기게 오랫동안 붙들고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해서 다루어 주시다가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면 징계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쳐서 우리 씨름의 대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른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우리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씨름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씨름이고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에서의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 각기 다른 에서의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 씨름해 주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까지 무너뜨리게 되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환도뼈도 치십니다. 무기력하게 만드세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야곱이 이 일 후에 평생 지팡이 들고 살아요. 그런데 죽을 때 뭐라 그랬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기 지혜와 힘으로 나아갈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싸움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 붙들고 천국 복음 붙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어떤 애서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선다 해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씨름을 보면 참 이상한 씨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름하여 주시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밤새 씨름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치시면 돼요. 얼마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정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음으로 씨름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씨름해 주시면서 결국 한번 치시는데, 치셔서 지게 되는 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고 하세요. 너무 이상한 씨름 아니에요? 승리는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25절에서 28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야곱을 끝까지 다루시는데 야곱이 그 뜻을 꺾지 않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때서야 치세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관절이 어긋나고 무기력해지고 허리 밑으로 힘이 다 빠져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씨름에서 전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붙잡은 그분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다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애서의 문제만 붙들고 싸웠던 옛사람의 싸움에서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로 돌이키게 되는 사건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야곱은 자신과 씨름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이구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대면하여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씨름해 주셨다는 그 경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두려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이 오히려 애서만 붙들고 죄를 범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신의 소망 없는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붙든 하나님을 결코 놓을 수 없었다는 거죠. 왜? 그분만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야곱이 믿음의 싸움으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 이제야 자신의 싸움은 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잃어버린 야곱이 자신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의 지혜와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 야곱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같은 씨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와도 씨름해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도 때때로 쳐서 항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소망 없는 우리 죄인됨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행위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 말씀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의의 보혈, 의와 보혈의 공로만을 자랑하게 하시면서 천국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믿어서 그 믿음이 왜 불러일으키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씨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죄인이 믿음으로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여 주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호세아서에 가면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는데 울며 간구했다. 하나님이 야곱의 승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강탈자, 속이고 다투고 사기치는 자란 이름의 야곱에게서 무슨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너무나 이상한 승리를 주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은 결코 이긴 것이 아니라 진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야곱을 승자로 만드신 겁니다. 왜 야곱이 이겼어요?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야곱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원하는 뜻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야곱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뜻이 뭔가요?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는데 결국은 야곱이 자신의 지혜와 행위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베델의 하나님과 언약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결국 베델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실 영원한 천국 기업의 약속을 믿음으로 더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옛사람에서 죽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더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승리하셨고 야곱도 이겼습니다. 이를 위해 씨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과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고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아니세요. 분이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 자녀들과 씨름하여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씨름하시며 예수님과 천국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씨름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나누는 은혜의 방편들 기도로 성찬으로 교제 남으시면서 씨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고난을 통해서도 씨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지혜와 행위에 의지하여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매여 온통 염려와 두려움이 주장하는 씨름만 하다가 멸망으로 갈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씨름을 하게 하십니다. 복음 말씀으로 우리와 씨름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씨름해서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씨름 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씨름을 오래 참음으로 해주시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이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듯 우리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도 치실 때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오고요. 징계를 통해서도 옵니다.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도 오고요. 그런데 그 치심의 목적이 뭐예요? 죽이시려고? 아니면 살리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낮추셔서 승리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로 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더욱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은 징계하기까지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다뤄주시고요. 우리로 의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복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니까. 지금 이 교회는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직도 새벽 동뜨기까지 애서만 붙들고 애서에게 매여 세상 싸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환도뼈를 맞고 돌이킨 야곱처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은혜에 매달리는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이겼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네가 이겼다.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서?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싸움을 다 이기는 싸움으로 싸워주십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여기에 우리 삶을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에 데려가시기 위해 우리와 끊임없이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는 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씨름하여 주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식은 씨름해 주시고 때로는 환도뼈 치십니다. 낮아지고 약해지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셔야 돼요. 더욱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 우리 하나님 붙들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과 씨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며 의의 길로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 세상이나 사람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과 천국 믿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분이엘의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다 이겼다 하신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천국 소망을 향해 더욱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